이사야 열 번째,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강해가 이제 거진 끝나갑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사야가 예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너무도 정확한데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은 제 성경에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소제목이 달려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실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서는 이사야의 예언이 8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남쪽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그 촌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데, 보통 한 7명 정도의 낭독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그 회당에 소속된 5명, 합쳐서 7명 정도의 낭독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또 나사렛 회당에서 오랫동안 그 낭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이 되어 있는데, 평소에 늘 하시는 대로 성경을 읽으십니다. 마침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로 예수께서 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사야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맡겨진 사역인데, 이것 오늘 교회의 사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아보고 우리 확인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느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마 참 여러 가지 감정의 그 교차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마 다시 한번 그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듯이 예수께서도 로마 식민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3년간의 공생활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데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시는 걸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힌트하여 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지금 성령과 기름 부음, 성령이 이사야에게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선지자의 그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에게 일을 맡겼을 때 일어나는 아주 티피컬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사야, 예수,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첫째 사명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교회의 첫째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자는 누구며 이들에게 전하라는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 헬라어로 부터초스. 이 단어는 경제적인 이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고통을 받고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meek 혹은 afflicted라고 번역을 했는데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물론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또 자기에게는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가난한 자의 또 다른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음이 상한 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호로 잡혀서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주는 희망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 너희가 곧 풀려날 것이라는 깊은 소식입니다. 이사야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사명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00년 후에 이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것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를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복음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좀 다릅니다. 첫째,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무엇에 포로가 되었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세상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러분 눈이 멀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시각 장애자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눈이 먼 것은 영적인 눈을 멀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우리 예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다 교회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셋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지금이나 당시나 무엇인가 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도 다 무엇인가 눌려 살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 눌려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부를 가진 사람에게, 권력은 가진 사람에게, 힘을 가진 사람에게 눌려서 그렇게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의 한 구석에서 특별히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것인데 여러분 예수교로 가서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쉼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예수님께 내려놓는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자, 이제 부르심의 사명 네 번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해,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 영어로 The Day of Vengeance. 하나님 보복의 날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바벨론에게 억압을 당하여 당하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했으면은 보복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을 많이 당해요. 참 이걸 한번 복수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바벨론은 이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 백성의,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장 큰 원수 누굴까요? 여러분의 원수 누굽니까? 정답인데, 직접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원수 마귀 맞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가장 큰 원수는 우리 목숨을 뺏어가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죽음이에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원수 앞에 사실 사람들은 벌벌 떨고 살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자, 하나님은 사람을 죽지 않는 모습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죄는 사람을 죽이는 흉악한 범인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죄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는 죽음, 죽음의 원인은 죄, 죄를 짓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의 답이 정답은 맞습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미 패배한 사탄에게 대항하여 싸워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만드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가장 큰 보복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을 죽임으로써, 죄를 죽임으로써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죽음이라는 원수를 제거하여 주십니다. 자, 여기 은혜의 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일까요? 은혜의 해. 성서학자들은 은혜의 해를 보통 희년이라고 해석합니다. 희년은 영어로 주빌리. 이스라엘은 일곱 번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일곱 번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는데 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다음에 7년이 7번 지난 다음에 7 곱하기 7은 49,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를 신년이라고 합니다. 신년의 날이 밝으면은 당시 대제사장이 그 수양의 뿔, 이걸 요벨 혹은 주빌리 영어로 합니다. 된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되었기에 이 신년이라는 주빌리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이 신년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땅과 집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며 모든 부채가 면제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보험입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았던 땅을 가난 때문에 팔아야 했던 사람들이지만은 이 희년이 되면은 다시 땅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정신은 되돌려주는 것, 그동안 당했던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잃었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값없이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이 땅의 소유권은 이 땅을 그냥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단지 땅을 경작하고 사용할 권리만 가진 것이기에 이 땅의 소유권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야 돈이 너무 없으니까 땅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단지 경작할 권리를 파는 것이기에 일단 팔았다고 해도 신여이 되면은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여이 되면 다 되찾게 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소유권에 대한 크리스천의 개념이 바로 신현의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한 것 같지만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것을 잠시 맡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개념, 이게 뭡니까? 청지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것 같은 재산, 우리들이 가진 것 같은 재능, 시간, 뭐 뭐든지 전부 다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아서 사용하라고 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우리 신현의 개념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현은 원진에게 되돌려주는 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신현.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팔려서 세상에 붙잡혀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의 원 주민은 바벨론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해 그러니까 신현을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 죄 사탄, 죽음, 뭐 이런 거 어둠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도로 찾아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죄와의 전쟁을 치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총사령관, 삼위일체 제2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전쟁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로 끝이 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순간부터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 멜 깁슨이 제작한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예수님을 사탄이 쫓아다니는데 사탄이 땅에 발을 대지도 않고 아주 그림자처럼 슥슥슥 미끄러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방해하려고. 사탄은 우리도 따라다닙니다. 우리도 못하게 방해하려고. 이사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의 선포 후에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61장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상의 옷으로 그 의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듭니다. 높이 듭니다. 이 찬송이 왜 이렇게 영감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러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에 와닿는 게 있을지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슬픔, 죄, 뭐 근심 이런 것 대신에 기쁨, 파간으로 바꿔줘. 대신 찬송을 하게 하신다는 참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근심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근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마귀가 옆에서 영적으로 바등하는 것 같습니까? 찬양하십시오. 마귀는 찬양에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참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이것으로도 끝이 아닙니다. 해석되는 구절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에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그런 직분을 호칭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 차지합니다. 계속되는 본문이 6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되도록 무너져 있던 것들을 분수할 것이며 바벨론, 로마, 그리고 세상에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황폐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미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대신 우리의 몸에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이 불처럼 옮겨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하면은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되는 게 6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두 말씀은 똑같은 뜻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자, 이제 세상에 죄와 포로로 살고 살 사람들이지만 이제 하나님 사람들 마음에, 다른 사람들 마음에, 또 내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무슨 직분입니까? 이것을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귀한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 우리 성경공부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주 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선포하는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말씀으로 카톨릭 사제에게 독점되었던 제사장직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크리스찬들에게 열어놓습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구약시대부터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나 또 레이지파, 한 파에 독점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또 다른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봉사자, 영어로는 The Minister of God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말씀하는데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말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웃을 직접 돌보면서 보살피는 것, 이게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봉사자의 사명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한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제사장, 하나님 봉사자의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는 말씀을 받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컴패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이 이런 컴패션을 가지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만이 아닙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고치셨습니다. 이 구절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을 한 구절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 사람들을 돌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도시와 마을에 이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변변하게 있었겠습니까? 다 걸어다녔죠.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먼 길을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또 희망과 용기도 주지만은 또 때로는 이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 같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근데 NIV 번역이 더 리얼합니다. He had compassion for them because they were harassed and helpless. 여러분, harassed라는 단어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지고 있지만은 helpless, 힘이 없어서 어쩌지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컴패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눈이 이런 사람들에게 다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것이나 800년 후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것이나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셨고 이제 2000년이 흘렀지만은 지금 세상에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계속되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우리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모아들이시는 것, 곡식을 곡간으로 모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추수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식민지 상태에 있다가 해도 바벨론에나 로마에 붙어서 온갖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아무리 살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약한 자를 밟고 올라가서 누르고 그래서 눌린 자에게 자신만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또 사회에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교회에게 할 일이 있다면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컴패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하시죠. 참 우리 마음이 참 강팍해서 이런 주님의 컴패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크리스천 예수님 제자의 마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지만은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의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 또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 예수님처럼. 그러나 우리는 의사가 아니니까 육신의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 마음의 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줄 수는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아픔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위로하며 용기를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을 치료할 수 없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면, 아니 여유가 없어도 우리 것을 쪼개서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눌린 사람에게, 억눌린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돌보고. 여러분 왜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잘 돼서 우뚝 서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힘을 가지려는 이유도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는 거, 이걸 다시 표현하면은 한 동물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천년만년 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동물이 살았다. 열심히 먹이를 쫓아다녔다. 그리고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세월이 흘러도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역, 메시아 예수께 주어진 사역 다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2000년 세월을 흘렀지만은 우리 작은 예수라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사역도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얼마나 용기가 났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할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 우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성령을 주십니다. 기름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짧고 마치 화살처럼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시간 아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좋은 일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추수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면은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말씀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셔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우리 세상교회 형제자매들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봉사자요 여호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난한 자, 눌린 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열심을 다해서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